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게 나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네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빌립보서와 구약 역대제하입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빌립보의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과 섬기는 일을 맡은 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믿기 시작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와 함께 참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서 이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일을 다 이루어내시리라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언제나 내 마음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쁜 소식을 변호하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거할 때에도 여러분은 저를 도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나와 함께 해온 사람들입니다. 내가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보다 더 풍성해지고 지식과 모든 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힘이 더욱 자라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흠없고 순결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나를 맡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아주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모든 로마 경비대원들과 그 밖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 감옥에 갇힌 나를 보고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더욱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없이 아주 담대하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 대한 질투심과 경쟁심에서 기도를 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에서 기도를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기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기쁜 소식을 변호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을 알고 사랑의 마음에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나 질투와 경쟁하는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야망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들은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더욱 괴롭힐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좋은 동기에서든 나쁜 동기에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가 널리 알려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주시어 나를 돕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죽든지 살든지 그리고 언제나 그래왔듯이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내 몸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며 죽는 것도 이익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몸으로 죽지 않고 산다면 주님을 위해서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 쪽을 택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무엇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다시 여러분을 찾아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로 인한 여러분의 자랑이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에 걸맞게 사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서 여러분을 다시 보게 되거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소식을 듣게 되더라도 나는 여러분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서 기쁜 소식에 선포된 믿음을 위해 하나로 뭉쳐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들을 조금도 겁내지 않는다는 소식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용기가 그들은 멸망하나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려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특권과 그분을 위해 어려움을 당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그리스도를 위한 일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은 내가 기쁜 소식을 알리려고 반대자들과 싸우는 것을 보았으며 또 내가 지금도 감옥에서 여전히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을 터인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싸움도 내가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싸움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절양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실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갈릴리 호수 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셨네. 사랑하는 여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역대지하 제35장. 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왕은 제사장들에게 각자가 해야 할 임무를 맡기고 주님의 성전에서 할 일들을 잘 하도록 격려하였다. 왕은 또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에게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거룩한 궤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 안에 두도록 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들은 그 궤를 어깨에 메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들은 다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는 일만을 맡게 됩니다.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글로 써서 지시한 것을 따라 가문별 갈래별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성소에 나가서 당신들의 친족되는 모든 사람의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또는 레위 가문의 서열을 따라서 일을 맡도록 하십시오. 당신들은 유월절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동족을 위하여서도 준비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말씀하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요시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짐승떼 가운데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일반 백성들이 유월절 때에 제물로 쓰도록 백성에게 거저 주었다. 왕의 신하들도 기꺼이 일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제물을 자원하여 내놓았다. 하나님의 성전의 최고 책임자인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이 유월절 기간에 제물로 쓰도록 어린 양과 어린 염소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내놓았다.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 곧 고나냐와 그의 동기들인 스마야와 느다넬과 하사바야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제물로 쓰라고 어린 양과 어린 염소를 합하여 5천마리와 소 500마리를 내놓았다. 유월절을 지킬 제사 준비가 이렇게 다 되었을 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각각 제자리에 섰다. 희생제물인 양과 염소를 잡은 뒤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제사장들은 손으로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렸다. 그런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번제물로 바칠 짐승을 백성에게 가문별로 나누어 주어서 백성이 모세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님께 드리게 하고 소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레위 사람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규례에 따라서 불에 굽고 나머지 거룩한 제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에게 속히 분배하였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몫을 준비하였다. 그것은 제사장들이 번제로 바치는 짐승들을 불에 태우고 희생제물의 기름기를 태우느라고 밤까지 바빴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자신들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몫을 준비하였던 것이다. 노래하는 사람들, 곧 아삽의 자손은 다윗과 아삭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도둔의 지시를 따라 각자 지정된 자리에 서 있었고 문지기들은 각자가 책임 맡은 문을 지키고 있었다. 노래하는 사람들이나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들의 근무 장소에서 떠나지 않아도 되었던 것은 그들의 친족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몫을 준비하여 주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날의 요시아 왕이 명령한 대로 모든 일이 다 잘 준비되어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주님의 단에 번제를 드렸다. 그때 거기 모인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다. 예언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안에서 이처럼 유월절을 지킨 애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때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지킨 그런 유월절은 일찍이 지켜본 왕이 없었다.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은 요시아가 나라를 다스린 지 18째 해가 되던 때의 일이다.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난 뒤 곧 요시아가 성전 정돈을 마치고 난 뒤에 이집트 느고 왕이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려고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그것을 막으러 나갔다. 느고가 요시아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유다 왕은 들으시오. 왕은 왜 나의 일에 관여하려고 하오? 나는 오늘 왕을 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와 싸움이 벌어진 족속을 치려고 나선 것이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히 가라고 명하셨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일을 어서 멈추시오. 그러나 요시아는 그에게서 돌이켜 되돌아가지 않고 느고와 싸우려고 변장까지 하였다. 이처럼 요시아는 하나님께서 느고를 시켜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평원으로 진군하여 가서 싸웠다. 그때에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아 왕에게 박혔다. 왕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내가 크게 다쳤다. 내가 여기서 빠져나가도록 나를 도와라. 그는 부하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자기 병거에서 내려 그의 부사령관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숨을 거두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예레미야 예언자가 요시아의 전사를 예도하는 예가를 지었는데 노래하는 남녀가 요시아 왕을 예도할 때에는 이 애가를 부르는 것이 관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른다. 그 가사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 곧 그가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마시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깊은 찬송 드리리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로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로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에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겸손하고 자랑을 하는 성품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자랑처럼 자신을 호소하는 것처럼 만든 것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사역은 다른 사도들에 비해 독특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이론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다른 교회들은 몰라도 적어도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활 비용을 직접 벌면서 복음을 전했고 이런 쉽지 않은 사역을 인내로 견디며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빌립보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들이 직접 비용을 내도록 하지 않은 것이 공평하지 못한 것일 뿐이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이 사도로서의 모습이었음을 직접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세 번째 갈 계획을 밝히면서도 역시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계획을 말하면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재산을 저축하는 것보다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재물을 끼친 것처럼 이번에도 오히려 자신은 자신의 것들을 그들에게 끼치기 위해서 가려 한다고 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짐을 지운 것은 없다고 할지라도 간교한 자로 고린도 교우들을 속였다는 듣기에 편치 못한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이 보낸 디도조차도 같은 성령으로 행하면서 이득을 취한 적이 없었다고 단호하게 증거합니다. 결국 이런 모든 해명조차도 변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실임을 고백하는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증거합니다. 다만 자신이 다시 고린도에 방문했을 때 바울이 바라고 기대하는 모습으로 보지 못하고 바울 역시 고린도 교우들이 원하지 않는 만남이 되어서 다툼이나 분내는 것뿐 아니라 서로 직접 말하지 못하고 수군거림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혼란의 모습으로 만날까 두려워한다고 염려합니다. 자신이 다시 갔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우들 앞에서 바울 자신을 낮추시는 일이 있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동안 편지로 책망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정리하지 못한 모습으로 보게 되지 않을까 슬퍼하고 두려워한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첫 번째로는 11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사도로서의 증거들입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고린도에 들어와 바울을 의심하게 하고 깎아내리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자신의 사도된 사실을 먼저 증거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11절 12절 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어리석음을 무릅쓰면서까지 스스로를 자랑하기 전에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바울을 인정했어야 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우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해주는 사안 증거였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말한 대로 복음을 고린도 교우들에게 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복음으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일을 바울이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그들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당당하고 심지어 오만하기까지 한 거짓 사도들에게 바울이 보잘것없고 언변이 모자라는 자임을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들에게 묵시적으로 동조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배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재정적 권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 고린도 교우들로 하여금 바울이 혹시 정당한 사도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갖도록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에서만은 받지 않음으로써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두 번째로는 14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폐해가 되지 않기를 소원한다고 고백합니다. 14절에 먼저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바울은 그들에게서 무엇을 받고자 해서가 아니라 신령한 것이든지 필요한 것들을 주고자 하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들에게 다시 가고자 한다는 안타까움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가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결국 이렇게 주고자 하는 고린도 교우들의 영혼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고 자신까지 육신들로도 헌신하는 이런 바울이 결국 사랑받지 못할 자세이겠는가? 더 그들이 깊이를 이해한다면 더욱 사랑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하는 말을 우회적으로 합니다.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결코 그들에게 속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순전함과 헌신적으로 예수도의 십자가를 전함으로 저들을 온갖 당시의 1세기의 거짓과 우상 숭배와 또 허황된 것들에서 구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속였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지금 거짓 교사들로부터 듣고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안타까움을 보는 겁니다. 17절에는 내가 너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구원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말합니다. 바울과 함께 일했던 디도도 바울과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르지 않았고 그것은 한 성령,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고 역시 육신의 이득이나 명예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같이 증거한다고 고백합니다. 결국 지도자가 교회를 향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들의 신앙이 바로 서고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땅의 훌륭한 사람들이기보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결국 은혜를 끼치는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고 신령한 것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과 바울의 헌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19절에서 21절 말씀 중심으로 회개하지 못한 모습으로 만날까 걱정한다는 겁니다. 19절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바울은 자기의 명예가 손상되고 자기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에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복음이 구원하는데 전혀 하자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변함없이 교회로서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덕 세우기를 위해서 자신을 통해서 들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사도권보다도 하나님의 참된 종됨을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그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20절에 그랬는데 결국 그들이 있을 때까지는 오해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만날 때에는 그런 모습이 없기를 원하는 겁니다. 기대했던 모습이 고린도 교우들이 바울에게도 아니고 또 그들이 생각을 바르게 고치지 못함으로써 바울이 그들에게도 역시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면 서로가 결국 다 손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전면적으로 사실적인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무조건 분내고 또 수군거리고 바울의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교만하게 되는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거지요.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마지막으로 고백을 하는데 결국 지적했던 모든 것들을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고 바울이 볼 때도 기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염려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덕을 첫째로 귀하게 생각하는 바울 사도의 모습인 거지요. 자신의 입장보다도 저들의 어쩌면 덕스러움을 더 생각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특히 여기 내가 갈 때에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서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모습이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염려하는 것처럼 그런 회개치 못한 모습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비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생명의 주여 멸리가 많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가 나 기억합니다 적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하게 보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곧 하나님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길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때로는 막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을 읽으시면서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는 탄원의 시가 가장 많습니다. 탄원의 시란 자신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시를 의미합니다. 또 시편에는 신뢰의 시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의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세상의 부조리를 봅니다. 그 부조리 가운데는 악한 자들이 오히려 잘 되는 사회 현상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앞부분을 개역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 빛같이 하시리로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와 같은 시편을 우리에게 많이 남겨주었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부조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불의가 있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풀처럼 시들어버리고 푸성기처럼 사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려야 하지만 때로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못을 저지르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구절을 새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어쩌다 비틀거려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 넘어지지 않는다.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새번역에서는 어쩌다 비틀거린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걷는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심으로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물속으로 빠져가던 베드로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이런 주님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마음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마음 열고 주님 앞에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먼저 부모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시는지도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도로 살았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이겁니다.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면 왜 굳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해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땅히 선한 일을 행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도 날마다 조금씩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